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난 산불로 지금까지 9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12일 밝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희생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오늘은 불가능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불이 분명히 하와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잔해 아래 있을 시신들을 찾기 위해 사람을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한 개들을 쓰는 등 섬 연안 지역에 있는 잔해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구역 가운데 3%만 수색할 수 있었다고 존 펠티어 마우이 경찰서장은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지금까지 적어도 건물 2,200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며 이 가운데 86%는 주거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섬 전역에서 피해가 거의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회복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칭도 타이완 부총통이 미국에 들른 것을 중국 정부가 13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라이 부총통은 분리주의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아라며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칭도 부총통은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라과이로 가던 중 12일 늦게 미국 뉴욕에 들렀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돌아가는 길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들릅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의 어떠한 형태의 방문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중국 정책을 만드는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남중국해 내 필리핀과의 대립과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며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문제아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국가 주권과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전선을 수호할 것이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쿠데타로 감금된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고 그의 주치의가 12일 밝혔습니다. 바줌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현재 대통령궁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는 전기도 끊겼고 거주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는 주치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RFI는 주치의는 바줌 대통령과 그의 부인, 아들과 얘기할 수 있었다며 모든 것이 괜찮고 주치의가 음식과 약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폴커 투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구금 환경이 비인간적이고 품위가 떨어지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쿠데타가 났을 때 여행차 프랑스에 있었던 바줌 대통령 딸 자지아는 앞서 영국 영국 언론 가디언에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이 깨끗한 물이나 전기가 없고 밥과 파스타를 먹으면서 연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 주도 해군연합이 이란의 나포를 피하기 위해 걸프 해역 내 이란 수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선박들에 12일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유조선들을 나포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고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가운데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레인의 사령부가 있는 미 해군 5함대에 티모시 호킨스 대변인은 12일 국제해양안보구상은 현지역 긴장의 근거에 나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처를 지역 선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선박들에 가능하면 이란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원유와 석유 제품 가운데 약 5분의 1이 걸프 해역 입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우크라이나 이즈마일 항으로 가던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초계함 바실리 비코프함이 팔라우 국기를 달고 이즈마일 항으로 가던 화물선 한 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화물선 선장이 금지 물품을 이송하는지 검색하기 위해 멈추라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선을 멈추려고 작은 자동화기로 경고사격을 했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병사들을 태운 헬기가 화물선 검색을 위해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색을 마친 뒤에 해당 화물선을 항해하도록 허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뒤 오데사 지역에 있는 항구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의하는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리가 9일 밝혔습니다.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additional to preview, but you know, stay tuned. Obviously,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도 더욱 긴밀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며 영내에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중에 논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커비 조정관은 또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 회담 장소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미한일 3국 정상이 여기서 만난 것도 사실 처음인 거죠?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새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요. 특히 이 새 정상이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해서가 아니라 직접 별도의 3자 회담을 갖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 이 세 정상이 그동안 세 차례 3자 정상회의를 가졌지만 대체로 짧은 시간 동안 인사 나누는 정도였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3자 회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소가 딱딱한 백악관 집무실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휴양시설이죠. 캠프 데이비드를 그 정상회의 장소로 결정한 것은 이 회의나 기자회견과는 또 별도로 정상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관측이 있고요. 따라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사용하는 휴양시설인데요.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평화협상이 여기서 타결되기도 한 그런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미한일 정상이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할 텐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지 최원기 기자가 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미국, 한국, 일본 이제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크게 봐서 그 한 세 가지 문제 정도가 그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들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요.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 인도태평양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이제 공조 방안이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부터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 규칙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 또 타이완 문제, 또 태평양 도서국 문제 이런 것이 아마 그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계속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고 또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의 이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아, 이런 관측이 많고요. 특히 그 미국은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이미 그 확장 억제 핵우산이죠. 핵우산 강화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천명할 것이다. 이렇게 아, 보는 관측이 많고요. 또 지난해 11월에 이미 그 아, 한미일 3국 그 정상이 합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정보, 그러니까 레이더 정보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한미일이 합쳐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이번에 어느 정도로 이제 구체화돼서 나올지 이것도 관심사고요. 이 밖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한일 그 안보 협력 또 한일 간의 그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북한의 그 사이버 범죄를 그 처단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 이런 것이 아마 논의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아, 이미 그 미국은 아, 중국에 대해서 그 첨단 반도체 또 첨단 컴퓨터 기술 이런 것을 그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공급망 문제도 새로운 정책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아마 이 같은 아, 경제 문제도 아마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은 대개 이제 회담 일정이 끝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공동성명 외에도 이번에는 아마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담은 그 문서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성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안보 협력, 경제 문제 이런 것을 담고 그 중국에 대한 전략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제목 아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중국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예, 방금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는 이 북한 문제도 물론 중요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 중국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커비 조정관은 최근에 그 브리핑에서 세 나라 정상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그 인도 태평양 전역과 영내를 넘어서는 삼국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세 정상이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 러시아를 더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대중국 견제와 봉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결국 중국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견제와 봉쇄고요. 이것이 이제 디리스팅 그러니까 디리스킹 중국에 대한 위험 방지라는 그런 정책으로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라는 군사 안보 동맹체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봉쇄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아태 지역으로 이걸 확장하려고 사실상 미국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정상도 초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는 아태 지역의 강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관련 지원이 서방국들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좀 더 많은 나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주요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동참을 더더욱 이제 강조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에 대해서 안보상의 그 말하자면 협력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죠. 람 암 이메뉴엘 대사가 최근에 일본 언론들과의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있는데요. 그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합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마뉴엘 대사는 합동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한일 3국의 연대는 그리고 동맹 강화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핵심적으로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1일 미국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사실 민감한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과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 같이 움직여라 이런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그 한국과 일본이 각각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 침략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은
예.
양측이 서로 협의하는 내용을 이번에 공동 성명에 넣자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성명에 들어갈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된다면은 한일 간의 그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북아도 그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 질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 가지 이제 그 유럽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양자 차원의 안보 질서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이 있어서 집단 방위 체제입니다.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집단 방위 체제인데 동북아의 경우 아시아의 경우는 양자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그래서 양자 차원에 맺었고 거꾸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렇다 할 안보 관계 이런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과의 좀 차이다 이런 그 지적이 많았는데요. 만일 이번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또 군사훈련을 정례한다 이런 보도가 만일 구체화되고 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유럽, 나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동북아에서도 일종의 그 집단방위 비스름한 이런 체제가 그 갖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좀 어떻게 될지 이것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그 동북아판 나토가 될지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예, 그 조금 저도 한마디 좀 추가할 것은요.
네,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침공, 공격을 받을 시 각국이 상대방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런 걸 원한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3국에 의해서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이 자동으로 그 조약 당사국이 협의하는 그러니까 안보 협의 의무화라는 것은 군사동맹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미국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그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연합 훈련을 그 정량화한다거나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 사실상 군사 동맹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질의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상호 노력과 관련해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이 경제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나 공급망 같은 것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까요?
예, 경제 분야, 특히 그 첨단 반도체, 공급망 이런 네. 것들은 당연히 다뤄질 겁니다. 그 바로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 분야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미국은 이 첨단, 반도체 등 첨단 물품들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사실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취하려고 하는 경제 관련 조치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그 협력이 없으면 사실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만 해도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대중국 봉쇄 그리고 견제에도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을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부분으로 꼽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나라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미국, 한국, 미국, 일본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과거의 관례를 보면 아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틀림없이 있고요. 이와 별도로 공동 그 3자 정상회담 다음에 각국의 그 정상들이 양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그 양자회담이 별도로 아마 캠프 데이비드에 있을 것 같은데요.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그 북한 문제 이것이 그 올 것 같고요. 여기 또 한국과 미국이 올해 그 시작한 미한 그 핵 협의체 문제 또 확장 억제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 문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문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도 그 논의할 사안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반도체 같은 그 경제 문제에서도 그 일본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 이것도 그 미국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국 문제, 타이완 문제 전부 다 미일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미일 양자 간의 그 현안이고요. 또 한일 정상 간에도 여러 가지 그 현안이 있습니다.
네.
그 한일 그 일제 시절의 그 징용 과거사 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 100%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한국과 일본 간의 북한 문제의 그 기밀 정보 이런 것을 공유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아마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람 이마뉴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정례 회의의 정례화 이것도 이제 가능해질까요? 이번 어떻게 그 말이 아주 확정이 될 수 있나요?
예, 그 임마뉴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비서실장도 백악관 비서실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일본 언론들이 그 임마뉴엘 대사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 정상회의의 정례와 그리고 세 나라 간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의 정례와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은 사실 물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매년 세 나라 그 정상 간의 정례적인 회의 그리고 그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이것이 그 정상회의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좀 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그 발언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고착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즉 이런 그 미국과 한국 그 일본이 상당히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쪽도 그 결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동북아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북방삼각 또 남방삼각 이렇게 세 가지 구도가 두 가지 구도가 상당히 그 강대강 구도로 이렇게 지금 그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한두 가지 그 변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겁니다. 최근에 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물론 그 러시아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입니다. 중국 내부의 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심각하다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면 그 경제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협력 또 경제협력 이런 것을 좀 강화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두 가지 변수를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은 자주 찾았지만 이 소총 같은 재래식 무기공장을 방문한 것은 드문 일인데 왜 이런 그 방문이 있었을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김 위원장이 이게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역시 현재의 국제정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금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비공식 논평이라든지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그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그 움직임은 전쟁에 대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그 북한의 열병식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평양 네네. 방문해서
네.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수출과 관계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이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런 군사 장비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으로 통해서 러시아에 수출할 무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전시하고 좀 과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이 다음 달에는 이제 을지 프리덤 네. UFS 군사 미한 연습이 시작되고요.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분야 공조도 강조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북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한국과의 말하자면 동맹 강화 그리고 대북 위협 이런 것들에 직면해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고 있고 또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최근의 동향은 군수 분야 또 전쟁 대비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공급을 한다면 탄약을 받으면 러시아는 북한의 어떤 반대급부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제 1년 6개월 이상 당초 아마 러시아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길어져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첨단 무기가 그 전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의 비교적 그 단순한 무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세르게이 쇼이구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을 찾아서 열병식에 참관을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그 국방부 소속 그 군용기가 평양에 또 다시 가서 모종의 뭐 그 북한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여기서 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가 주고받을 무기의 종류 또 무기를 팔고 북한은 또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관측이 많은데요.
네.
대체로 그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방사포 또 소총 기관총 또 다련장 로켓 이런 포탄과 무기들을 아마 팔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필요한 것, 즉 식량, 또 하나 석유 이런 것을 팔고 이와 별도로 미사일 같은 무슨 특별한 그 군사 기술 이런 것, 또 북한이 원하는 항공기 이런 것을 아마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거나 러시아가 이를 구매할 경우에 이 처벌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사브리나 신 국방부 대변인의 8일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is extremely concerning to us.
사브리나 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과의 거래를 결정하거나 계획한 어떤 나라도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 이런 내용의 말인데 미국이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실제로 가능한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북한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나 서방국들 한국, 일본 등의 독자 제재가 있고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 북한에 대해서는 촘촘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네.
북한이 이런 유엔 또는 그 미국 등의 독자 개별 국가들의 제재를 위반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재래식 무기든 첨단 무기 개발이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사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이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그리고 그 다른 서방국들과의 그 경쟁 속에서 사실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지금 유엔에서 절대로 그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네. 점에서 작년부터도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사안들이 계속되고 있지만도 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제 재래식 무기를 설령 러시아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난은 상당히 많이 쏟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죠.
We requested a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orning of August 17th to discuss the DPRK'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enc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청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을 했는데요. 자, 이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안보리에서 이걸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건가요?
예, 미국은 8월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보리 의장국이 그 의장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운영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국은 8월 한 달 중에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을 하면서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나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식량 문제는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지금 곡물 수출이 러시아 말하자면 흑해에서 막히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식량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이고요. 또 북한이나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의 인권 상황에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말하자면 안보리 운영 계획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과는 비핵화 대화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통한 압박도 좀 더 가중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진 적이 있나요?
네, 과거에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그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그 유엔 안보리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죠. 그 4년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열려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짚어보고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라 이런 그 유엔 안보리의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4년간 이거 열리고 나서 2017년 12월을 이후로 마지막으로 그 회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유엔 안보리 일원인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이제 반대를 해서 더 이상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진 않고 다른 곳에서만 지금 열리는 뭐 이런 그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다시 그 유엔 안보리 그 의장국이 되면서 인권 문제를 좀 강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같은 방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 같은 것은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것이 추진이 되더라도 다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야 이거 문제를 논의하는 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고요. 만일 그 유엔 안보리에 다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된다면은 이것은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니까 6년 만에 다시 그 유엔 안보리에 올라가는 그런 셈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노동신문을 보면 김 위원장이 서울 주변과 한국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히 정리를 좀 한다면 뭘까 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한국에 대한 일종의 그 도발, 압박 이런 것을 한 그 일종의 그 대남 그 도발 예고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 한국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하고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올 4월에 그 당 중앙 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4일 뒤에 북한이 그 화성 18형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는 18일 이제 워싱턴에서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또 이달 그 말에는 그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공세적 전쟁 준비 이것을 언급한 것도 아마 그 미사일을 발사를 앞두고 도발에 앞서서 일종의 그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내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고요. 아름답고 상냥한 대통령 부인은 햇살이란 별명을 얻으며 이전에 드센 퍼스트 레이디들에게 지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0대 켈빈 콜리지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콜리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켈빈 콜리지의 가장 큰 자산은 그의 아내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쉽게 사귀고 남편이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내던 시절 기업인 프랭크 스턴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쓴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켈빈 콜리지가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데는 아내 그레이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He was very shy. And as you can imagine,
켈빈 콜리지는 성격이 몹시 내성적이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내 그레이스가 사랑으로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켈빈 콜리지가 좀 덜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레이스 콜리지는 어색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그레이스 콜리지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었죠. 백악관 관리인으로 42년 동안 일한 아이크 호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콜리지 행정부의 90%는 그레이스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그레이스 콜리지를 좋아했고요. 선샤인, 햇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 콜리지의 격려와 따뜻함이 없었다면 켈빈 콜리지가 정치에서 성공하기 힘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밝고 따스한 햇살 같은 여성 그레이스 애나 굿휴 콜리지는 1879년에 미국 동북부 버먼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앤드류 굿휴는 증기선 검사관이었는데요. 그레이스는 외동딸이었던 덕분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피아노와 노래 교습을 받았고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버먼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레이스는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레이스가 4살 때 아버지가 일터에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웃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 집엔 그레이스보다 나이가 많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 집 딸을 많이 따랐죠. 그런데 그 집 딸이 클라크 학교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서 일했어요. 나중에 청각장애 학생들을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 그레이스도 나이가 들면서 그 집 딸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클라크 청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가르쳤죠.
1903년 어느 날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던 그레이스. 문득 고개를 들어 건너편 집 창문을 쳐다보니 내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한 남자가 열심히 면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린 그레이스. 면도하던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네, 그 남자가 바로 나중에 남편이 되는 켈빈 콜리지였습니다. 당시 켈빈 콜리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화당 소속으로 정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레이스를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같이 살던 사람에게 저 여성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사람도 클라크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레이스와 켈빈을 소개시켜줬죠. 나중에 그레이스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면서 처음 간 곳이 시청에서 열린 공화당 집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같이 춤추러 가기도 하고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도 하면서 교제했는데요. 그레이스가 그런 걸 무척 좋아해서 같이 가긴 했지만 켈빈 콜리지는 그레이스가 노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밝고 외향적인 성격의 그레이스 굿휴와 마렵고 내성적인 성격의 켈빈 콜리지는 얼핏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켈빈 콜리지가 말은 없어도 대단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란 걸 알아차렸고요. 같은 버먼트 주의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인 1905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그레이스는 결혼한 뒤에 주부로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레이스 콜리지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정치에 관여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정치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콜리지는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레이스가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공화당 집회에 가긴 했지만요. 그 뒤에는 켈빈 콜리지가 그런 정치 모임에 아내를 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켈빈 콜리지가 연설하는 자리에도 그레이스를 데려가지 않았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였는데요. 그레이스 콜리지는 남편이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낼 때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주말 부부로 지내며 두 아들을 기르는 일에 열중했는데요. 1921년에 켈빈 콜리지가 부통령이 되자 남편을 따라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23년 그레이스 콜리지는 백악관으로 이사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여행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편 켈빈 콜리지가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건데요. 새 퍼스트 레이디 그레이스 콜리지는 전임 대통령 부인들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요. 그레이스 콜리지는 매우 전통적인 아내였다는 겁니다. 당시 신여성 시대라고 해서 언론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죠. 대부분 미국인은 신여성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금주법 시대에 법을 어기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여성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레이스 쿨리지는 바람직한 중산층 여성의 모범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임 퍼스트 레이디 3명 때문에 좀 골치를 앓았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인상까지 줬는데요. 이제 상냥하고 평범한 보통 여성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환영했습니다.
또 그레이스 콜리지는 전임 퍼스트 레이디들보다 훨씬 젊었고 건강했습니다. 옷차림에도 관심이 많아서 늘 예쁘게 꾸미고 다녔는데요. 콜리지 행정부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세련된 인상을 더해줬습니다.
Very fashionable. She loved the color red.
그레이스 콜리지는 유행의 첨단을 걸었고 빨간색을 좋아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유행을 주도하는 여성이 되게 하는데 이바지했죠. 쿨리지 대통령은 아내가 연설을 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사진 촬영은 허용했습니다. 당시 대량 부수를 발행하는 잡지가 많이 나오면서 그레이스 쿨리지가 사진에 아주 많이 찍혔는데요. 그러면서 퍼스트 레이디가 행정부를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스 쿨리지는 또 예전에 교사로 일했던 클라크 청각장애인학교와 계속 관계를 맺고 좋았습니다. 의료단체, 어린이 복지단체 일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했고요. 일하는 여성과 여성단체, 또 뭔가 성찬 여성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격려하기도 했었죠.
이게 나지만 내가 아니기도 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미국 대통령의 아내 역할이 우선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부수적인 겁니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단히 훌륭하게 해냈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특히 1924년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무척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아들이 16살이었는데 테니스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에 신발만 신고 테니스를 하다가 이 발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사소한 일로 걱정을 끼치기가 싫어서 혼자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상처에 감염돼서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 부부가 크게 상심했죠. 특히 쿨리지 대통령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레이스 쿨리지는 남편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아들의 죽음이 쿨리지 대통령 부부와 미국인들 사이를 더 가깝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레이스 쿨리지가 일일이 답장하려고 애썼거든요.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레이스 쿨리지의 유산이라면 일반 대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쿨리지 행정부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고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가 홈런 기록을 세우고 거리에 재즈 선율이 넘쳐나고 미국이 쿨리지 시대의 번영으로 불리는 호황을 누리면서 콜리지 대통령 부부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콜리지 대통령은 1928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아내와 함께 워싱턴을 떠나서 매사추세츠로 돌아갔는데요. 콜리지 대통령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레이스 콜리지는 그 뒤에도 20년 이상을 혼자 더 살았습니다. 남편이 늘 이래라 저래라 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시받던 때가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등 남편이 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시도하면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0대 켈빈 쿨리지 대통령 부인 그레이스 쿨리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난 산불로 지금까지 9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12일 밝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희생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이날은 불가능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불이 분명히 하와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불은 대체로 잡혔지만 크게 파괴된 라하이나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불을 완전하게 끄기 위한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잔해 아래 있을 시신들을 찾기 위해 사람을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한 개들을 쓰는 등 섬 연안 지역에 대한 잔해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구역 가운데 3%만 수색했다고 존 펠티어 마우이 경찰서장은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지금까지 적어도 건물 2,200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으며 이 가운데 86%는 주거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13일 러시아군 포격으로 남매 2명과 부모를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고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성명을 내고 슈로카발카 마을에서 어른 3명과 아이 2명이 사망했다면서 포격당한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클리멘코 장관은 적 포격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23세 딸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의 12세 아들은 처음엔 살았지만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고 나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스타니슬라우 마을에서도 57세 그리고 71세 남성 2명이 숨졌고 여성 1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클리멘코 장관은 테러 분자들을 힘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우크라이나 이즈마일 항으로 가던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초계함 바실리 비코프 함이 팔라우 국기를 달고 이즈마일 항으로 가던 화물선 한 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물선 선장이 금지 물품을 이송하는지 검색하기 위해 멈추라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화물선을 멈추려고 작은 자동화기로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병사들을 태운 헬기가 화물선 검색을 위해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색을 마친 뒤에는 해당 화물선을 항해하도록 허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즈마일 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수출되는 중요한 항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이 미국에 들른 것을 중국 정부가 13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라이 부총통은 분리주의자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아라며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칭더 부통령은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라과이로 가던 중 12일 늦게 미국 뉴욕에 들렀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돌아가는 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들릅니다. 그는 내년 1월에 치러질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유력한 주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것을 반복해서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의 어떠한 형태의 방문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은 중국 핵심 이익 가운데 핵심이라면서 사실들은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이유가 독립을 추구하는 타이완이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주도 해군연합이 이란의 나포를 피하기 위해 걸프 해역 내 이란 수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선박들에 12일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유조선들을 나포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고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풀어주기로 양국이 합의한 가운데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레인의 사령부가 있는 미 해군 5함대의 티모시 호킨스 대변인은 12일 국제해양안보구상은 현지역 긴장에 근거해 나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지역 선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가능하면 이란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하라고 선박들에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8월 1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